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9장.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까지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거리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거라. 가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섯 사람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주어 다시 눈이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뽑은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 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이들을 마구 해치던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난 구멍으로 바구니를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어서 그 기틀을 든든히 세워갔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 수가 늘어갔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믿는 이들을 찾아갔다. 그는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말하였다. 애니아, 예수 기독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애니아는 곧바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의 일을 보고 주 예수께 돌아와 믿었다. 옆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다비다는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루가이다. 다비다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즈음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씻어서 2층 방에 눕혀놓았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며 청하였다. 제발 빨리 좀 와주십시오. 베드로는 곧 그 두 사람을 따라 요빠로 갔다. 그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호러미들이 베드로를 에워싸고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죽은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하였다. 다비다, 일어나시오.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러고는 믿는 이들과 호러미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다. 이 사실이 온 요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65장.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백돌 제단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선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하던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집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차려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빚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 나라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맨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에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염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경고와 위로를 아울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실족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할 때 분명히 의인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죽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부조리에 제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한 가운데 미혹될 수 있고 자칫 거짓을 진리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시고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떠나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운 나머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5절 6절에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한 예로서 첫 번째는 출회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2절인데 유대인의 사회는 철저한 공동체 사회로서 회당에서 출회를 당하는 것은 곧 보호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일반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일라라. 요한복음 9장 22절인데 소경으로 난 아들이 눈뜬 사실에 대해서 출교당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못하고 답변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출교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쁘게 순교를 당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덕택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출교시키는 자들은 오히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인데 즉 순교를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랬었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또 26장 9절에서 이런 비슷한 사실을 회고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여 죽였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죄인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이유를 3절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무지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판단할 수 있어야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박해가 오고 내적으로는 혼란의 시기에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약속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 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바로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에 관한 말씀은 이미 3장의 거듭남의 원리와 14장, 16장의 제자들의 미래 핍박 속에서 위로자로서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오심의 두 가지 목적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세상에 대한 사역을 다루심에 있어서 세 가지 심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심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마다 잊어버린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들었던 말씀이나 깨닫고 감격한 일들이 꼭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듣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은 전혀 잠잠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듣고 본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며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성령의 세상에 대한 책망을 다루심에 있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 성령의 삼중직은 사람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여기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 때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다, 권고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엘렌코라는 낱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보니 의인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계속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증거했고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서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기록됐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죽은 줄 알았지만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무너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의 의가 가능케 된 것인데 이것 역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에 오염된 세상은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기록되죠. 비록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빌라도는 결코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또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한 것은 결국 판정한 사람이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피고 제사장은 원고 빌라도는 재판장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정반대인 겁니다. 결국 사람의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선언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무한히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나스 빌라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의 군세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는 묶임을 받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책망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어땠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 전에 두 번에 걸친 시험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최후 일격을 가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판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한 국가를 통일시키고 세계의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왕의 출현을 온 나라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와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푸르게 빛나는 지중해를 멀리 가리켰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아름다운 풍경,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담에색, 한때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전역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비옥한 나일강변과 애굽 전역도 소개했을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야신가라면 자기 영혼과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이 왕국을 갖고 싶은가?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 온 세계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당할 고통, 수치, 잔인한 박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은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줄 수 있다. 다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수고 하나뿐이다. 엎드려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으로 매력적인 제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처럼 담대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예수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 피를 뜨겁게 했습니다. 야심이나 자만이 아닌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의 유장을 벗겨버리고 정처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그것은 사탄에게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왕국은 소멸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곧 사탄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의 명성은 틀림없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무런 의견 다툼 없이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떠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탄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 주 임마누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